독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북저널리즘 신아람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슈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 얘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누구죠?
카카오입니다.
진짜 안 들어본 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소식이 없어도 너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국민 메신저라는 별명의 카카오톡 말이에요.
네네.
이거 이용자 수에서 유튜브에 밀렸거든요.
오.
네. 근데 최근에 이용자 수가 4,5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전 되게 양가적인 게 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중에 4,500만 명 쓰면 다 쓰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 쓰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5천만 명 중에 4,500만 명 쓰면은 뭐 신생아 제외하고는 다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해외에도 깔려 있잖아요.
아, 그러네.
그리고 저만 해도 휴대폰이 이제 업무상의 이유로 두 개잖아요.
네.
두 개에 각각 깔려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적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4,500만 명대 이하로 떨어진 게 2022년 5월 이후 22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년 전인 4월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2023년 4월이 되겠죠. 그때에 비해서는 무려 210만 명이나 줄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네. 네. 그래서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나라 휴대폰 다 걷어다가 하나씩 전수검사 해보면은 카카오톡이 안 깔려있는 폰이 대체 있긴 있는 거냐. 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줄어드냐? 라고 해서 봤더니 이게 깔려있고 안 깔려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카카오톡 대신 인스타그램 DM, 다이렉트 메시지 네. 쓰거나 텔레그램 혹은 디스코드 같은 걸로 이동을 하면서 국민 메신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 모바일 인덱스 소셜 네트워크 부문에서 카카오톡의 점유율은,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3월 달에 39.62%로 작년 2023년 3월에 비해서 무려 2.6%포인트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에 인스타그램의 점유율은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사실 제 동생이 굉장한 Z세대 그 자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동생이 하는 걸 보면 네. 카톡 안 키더라고요.
그렇죠.
읽지도 않아요.
네, 저도 사실은 네. 이제 인턴분하고 일을 할 때 네. 제가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좀 다급하게 그 근무 시간 중에는 아주 시급하게 늘상 이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직종이 있었는데 그때 인턴분들이 카카오톡에 알람을 켜놓지를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일이 어그러지거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카톡 알람을 켜시고 요거는 이제 업무 중에는 적어도 그때 반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카톡 알람 키는 법을 모르거나.
진짜다.
예, 요거 예. 진짜. 예, 그래서, 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고 생각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요. 인스타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10대 청소년의 비율은 2022년, 그러니까 벌써 2년 전이죠.
네?
그때도 이미 8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한 비율은 20%에서 52.3%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은 DM 쓴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카톡 큰일 났다. 인스타그램 DM한테 밀려도 너무 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너네 아니야. 이렇게 카톡이 직접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괜찮아. 우리 네네. 아직 정정해.
네. 네. 우리 정정해. 일단 먼저 숫자. 우리가 측정한 바에 따르면 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MAU 4,500만 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어. 외부 기관에서는 이제 표본 집단을 모집하여서 그 안에서 서베이를 돌려가지고 아. 조사를 하겠지만 우리는 생데이터가 다 있거든.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지난해 4분기 평균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약 4,846만 명이야. 그러니까 떨어진 게 아니야. 우리가 제일 숫자로는 정확해 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용자 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만한 요인도 없었어. 실은 이게 카톡을 메인으로 쓰냐 안 쓰냐하고는 좀 별개로 카톡을 쓰기는 써 라는 게 이제 또 카톡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아 근데 좀 그래요. 사실 이게 네. 숫자를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뭐야 근데 뭐 현실은 아니잖아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숫자 자체가 몇백만 명이 뭐 늘었네 줄었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카카오톡이 위상이 좀 어떤 상황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카카오톡 측의 편을 드는 그런 분석에서도 아 카톡하고 DM하고 둘 다 쓴다고 라고는 하지만 자 메신저 앱이잖아요. 친구한테 절친, 찐친한테 내가 말 걸 때 카톡 쓰냐, DM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리고 친척들까지 다 모여있는 단톡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방에서 맨날 좋은 소리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DM으로는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카톡으로는 학급 단체 공지 혹은 가족 단체 대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예. 이게 이거를 어떤 쪽에서는 이거 카톡 이탈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지만 어떤 쪽에서 보면은 이거야말로 명백한 카톡 이탈 아니냐
아, 그렇죠.
예,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친구한테는 DM 보내고 친척 단톡방 그 다음에 뭐 과 단톡방 이런 데만 이제 카톡을 쓰게 되었느냐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요.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생인 근데 80년대생 같은 경우에는 무선 전화는 커녕 삐삐도 없을 때 삐삐도 대중화되어 있지 않을 때 삐삐 모르시죠?
삐삐 알죠.
아시나요? 에이. 네. 그 삐삐도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네.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그다음에 연락처를 교환한다면 기본이 이제 전화번호이고 이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에이. 그리고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잖아요. 명함에 당연히 내 전화번호가 박혀 있고 내 자리번호가 박혀 있고 그게 없으면은 비즈니스가 안 됐어요. 왜냐? 요즘에는 이메일로만 소통해도 다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외근에 나가 있어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요. 근데 예전에 이메일이라는 거는 외근에 나가면 못 보는 거였어요. 에이,
컴퓨터로만.
예.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못 보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시절에 이제 회사를 네네.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모바일 폰이 있다면 당연히 모바일 폰도 교환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던 이제 시대를 지나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대중화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나 이 카카오톡이 모든 폰에 깔리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화번호가 있으면 카톡이 다 뜨네?
아, 그쵸, 그쵸. 맞아요. 카톡은 좀 나의 어떤 내밀한 공간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메신저하고 전화번호하고 분리가 돼 있었어요. 예전만 해도
그쵸.
그러니까 MSN, 메신저, 네이트온 네. 이런 거는 전화번호랑 연동이 안 돼 있으니까 친구들이랑 뭐 네이트온을 쓴다 주로 아니면 친구들이랑 주로 뭐 MSN 쓴다 하면은 거기다가 뻘소리 써놔도 괜찮았단 말이에요.
와, 완전 그랬죠.
근데 카톡은 뭐다? 부장님이 보고 너 괜찮니?
아, 그쵸, 그쵸.
너무 무섭다. 네. 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인턴분 이야기 좀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다급했던 이제 일을 하던 시절에 정말 하루에 최소한 네다섯 분씩 최소 하루에 매일매일 4~5분씩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이제 일을 했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랑 어쨌든가 연락처 교환을 다 하게 돼요. 예, 어르신들도 예, 예.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점점 내 카톡에 모르는 사람 얼굴이 계속 맞아. 뜬다.
무거워진.
너무 무거워지는 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톡을 메신저가 아니라 일종의 문자 대용 아니면 비즈니스용 아, 뭔가 이런 걸로 맞아요, 쓰게 맞아요.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 마이크로 트렌드 중에 하나로 짚었던 게 느슨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렇게 얽매이는 관계 사실 부담스럽고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생들하고는 기본적으로 관계에 대한 정의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가 정말로 약간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사이. 요즘에는 전화번호 잘 안 주고받는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공식적인 사이, 뭐 어르신들하고의 관계 이런 데서만 쓰이게 되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더라. 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도 변화를 하겠다라면서 2022년 컨퍼런스 콜에서 카카오톡이 친밀한 관계부터 느슨한 관계 또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비지인까지 다양한 관계의 친구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필을 자주 업데이트하기 망설여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들을 위해서 신규 콘텐츠 영역을 만들고 이를 원하는 친구 그룹에만 공유하는 기능도 새롭게 선보이는 등 뭔가 편하게 쓰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됐나요?
이 뭐 변화 같은 거 느끼셨나요?
변화요?
네.
아, 그 멀티 프로필?
맞아요. 멀티 프로필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뭐죠?
카톡 프로필 공감 스티커.
뭔가 얼핏 보고 누가 쓰나 싶었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쓰나?
네네. 네. 아 이게 이것 때문에 안 쓸 카톡을 쓰진 않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메신저라는 게 특성이 있잖아요. 이 특성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맞아요.
네, 그렇게 만든다라는 게 정말 맞는 방향이었나 좀 질문을 하게 돼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21년에 모 매체에 실렸던 재미있는 어떤 이제 외고 글을, 그러니까 외고라고 하면은 외부의 이제 전문가분이 네네. 써주신 글을 하나 이제 읽고 그때는 반신반의했고 지금도 반신반의하지만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자, 왜 젊은 세대가 카카오톡으로부터 멀어지는가?
네.
중학교쯤 들어갈 때 되면은 엄마 아빠의 관리에서 벗어나서 친구들과
모두가 겪는 시기가 있죠.
예, 네.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카톡 버리고 이제 카톡 계정 엄마 아빠 다 보니까 카톡 버리고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데로 들어간다.
아 인스타그램 이런 데로.
네. 그러다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페이스북 버리고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간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디스코드 쓴다.
완전히.
예.
어머니는 접근도 할 수 없는 그곳으로.
그쵸. 우리 엄마는 디스코드가 뭔 코드인지도 그쵸. 모르니까.
그쵸.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페이스북 중학생 여러분들 쓰시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들기는 하지만 이 그 글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는 좀 알겠다.
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카카오톡은 소셜미디어이기를 원했지만 실은 카카오톡은 전화번호랑 연동되는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메신저, 문자에 가까운 아주 공식적인 메신저였고 근데 관계의 정의가 변해가면서 그러한 굉장히 무거운 관계를 요구하는 메신저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뭐 그렇게 좀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아니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관계라는 거가 갖는 무게도 달랐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친구 사귀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같은 반이면은 이제 아는 사람이고 친구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이제 얇고 넓게 만나는 사람들이
맞아요.
많으니까
네. 저도 네. 얼굴도 모르는 친구 엄청 많습니다.
그쵸.
친구는 아니지만 친구예요. 네.
네. 그래, 저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사이면 사실 전화번호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인스타를 그냥 공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서로에게 예의다 이런 식으로까지 느껴지는데
그게 그렇다니까요. 네. 네.
정말 이렇게 좀 관계라는 게 되게 급격하게 변했는데 카카오톡은 네. 그에 비해서 좀 좀 느렸네요, 사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선을 좀 불분명하게 한 상태로 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로 이대로 맞아요. 온 거죠.
맞아요. 카카오 스토리 이런 네, 것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카카오 스토리 분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 이게 참 그래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양대 포털이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두 빅 테크가 우리나라 굉장히 자랑이기는 해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 두 회사를 둘러싼 잡음도 많고 우리가 지적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쵸.
아니 세상에 어느 나라에 미국 말고 어느 나라에 이 정도 되는 자기 나라 빅테크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그 둘 중에 양강구도를 이뤘던 그 둘 중에 카카오가 사실 요즘에 네이버한테 그래서 많이 밀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색 시장 구글한테 많이 뺏기긴 했지만 어쨌든 한글 검색 네이버로 하긴 하잖아요.
하죠.
근데 메신저는 카카오톡에서 지금 젊은 세대 중심으로 DM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옴과 동시에 네이버는 또 AI에 또 투자를 많이 해서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카카오는 뭔가 소식은 들리는데 뜨문뜨문하고 그 실체가 구체적이지가 않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카카오톡과 함께 요즘 카카오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또 네이버는 또 뭐 새로운 소식이 들리던데.
아니 이제 또 AI 세계 안에서는 지금 무슨 춘추전국 시대 마냥
아,
내가
그쵸.
짱이다 아니다 네가 짱이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자 모바일 시대의 주도권을 놓쳤던 CPU의 한때 대명사 인텔.
아 인텔.
예, 인텔이 사실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시절까지는 인텔이 꽉 잡았죠. 그런데 모바일 쪽으로 들어오면서 모바일 칩셋 시장에서 인텔이 주도권을 주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AI 시대가 왔잖아요. 인텔이 아 우리는 늘 왕이었어. 잠깐 쉬었지만 AI 시대도 우리 왕 할 거야.
여긴 놓치지 않겠어.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미 자기가 왕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텔도 아, 우리 왕 할 거야 계속 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손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잡고 있는데 일단 엔비디아의 그 GPU에 해당하는 이제 그 칩 가우디 3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어요.
네네.
근데 엔비디아가 대단한 게 칩만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AI를 구동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쿠다라고. 그게 진짜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쓰고 쿠다 쓰면은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까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 인텔이 네이버하고 지금 손을 잡는다. 네, 그래서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가 네이버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AI 모델을 구축한 대단한 회사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제 그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도 아 인텔과의 협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라고 화답했죠. 사실 네이버도 AI를 열심히 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챗GPT 쓰고 있지 AI의 그 크로바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사가 이 가우디 3라는 요 칩셋을 토대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에 같이 나서기로 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나라 대학연구소 또 이제 붙어가지고 함께 연구센터를 만들기로 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일정 정도 이상의 이제 성과를 내게 된다면은 지금 워낙에 미국 중심으로 AI 시장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한 자리 꿰찰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다만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그쵸.
카카오가 어디로 치고 나가고 있는지 잘 안 보인다.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카카오가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요즘에 그 뭐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무슨 국경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매출을 꼬박꼬박 가져가는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뭐 우리 기업이 어차피 누군가 돈 벌 거라면은 우리 기업이 그걸로 돈 벌어서 우리나라에 세금 내주면은
그쵸.
예 내가 다니는 도로 까는데 돈 그 돈이 또 쓰일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쵸.
웬만하면은 우리 카카오가 좀 시대에 맞게 변화에 좀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카카오라는 메신저 어의 국민 메신저의 그 위상을 조금 좀 오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카카오톡에서 떠나는 이용자들과 AI 시대까지 짧게 짚어봤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